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남포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멋지게 합격하는, 통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험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가 아니면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시험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이 정도 시험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기초한 그런 시험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구 경기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무슨 국가대표 축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재방송을 생방송은 안 보고 나중에 재방송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생방송으로 봐야지 훨씬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경기 중계를 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 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 경기를 누가 이겼는지 이미 알고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시험이 생방송처럼 생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해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시험을 출제한 하나님보다는 정답을 맞힌 아브라함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심파조의 그런 설교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열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을 때 제가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어떤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제 방향이라든지 혹은 그 신앙의 그 방향을 제가 설정하고 나아가는데 아주 저에게 참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고 로마로 가지 않으셨고 갈릴리로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로마의 어떤 그런 화려함,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한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런 신자가 됩시다 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미국의 린치버그 한인교회 우리 김상현 목사님, 은사님이신 김상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린치버그 한인교회에서도 가끔씩 저희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도 제가 그 본문으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에는 가끔 이 린치버그를 한 번씩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좋았는데 제가 린치버그로 가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의 똑같이 목사님 하셨던 그거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작년 여름에도 제가 나와서 몇몇 교회에서 이제 설교 요청을 해서 똑같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면 크게 무슨 이제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이제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어느 그 교회에서 저랑 같이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성향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 교회는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는 한 60일 정도가 오히려 특별하고 대부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 교회 현관에 늘 프랑카드가 무엇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또 그게 끝나면 또 무엇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 맞을, 나는 가면 그 설교 또 할 것인데, 가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테니스를 같이 쳤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이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설교 잘 들으셨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다 열심히 하라고 설교하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 교회 설교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65일마저 다 특별 새벽기도로 이렇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역시 많은 분들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먹는 이 본문을 그러한 이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원금하라고 할 때 이 본문 많이 이제 써먹고 이제 그런데 저는 강해 설교에 그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또 강해 설교를 좋아하고 강해 설교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강해 설교를 생각할 때에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의 어느 부분을 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어느 부분에 닻을 내리게 하는 거죠. 말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꿰어지는 겁니다. 강해 설교거든요. 그렇지 못한 설교, 강해적이지 못한 그런 설교는 말씀이 우리의 의욕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어떤 목표를 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삶으로 닻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감정에 닻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그것은 좋지 못한 의미로서의 그 제목 설교가 아닌가. 좋은 의미로서의 제목 설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강의 설교는 나의 그런 의욕이라든지 헛된 목표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풍선에 구멍을 내서 바람을 빼버리듯이 나의 어떤 그런 의욕, 헛된 목표들, 이런 것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3일 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의 갈등과 번민, 여기 너무 초점을 맞추면 설교는 좀 은혜스러울지 몰라도 이 본문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고 승리를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그 숙달된 조교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는 늘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늘 망신당하는 이제 그런 꼴로 남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나, 그때도 아브라함은 영웅이었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아브라함은 영웅이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인물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여기 본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때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 정황상 생방송이 아니고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재방송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긴 거죠. 스냅샷처럼 그 한 컷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것을 한 컷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길 것을 아셨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물론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본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은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은 창세기 21장에서 관련된 그 일과 관련되고 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라와 그 하갈 사이의 갈등, 또 하나는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우물을 두고 했던 그 언약, 두 가지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됩니다. 그 첫 번째인 사라와 그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주셨지만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그래서 사라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라고,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할 수가 없거든요. 눈치만 살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우물을 두고 했던 언약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언약이긴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백기를 들고 거의 투항하는 듯한 이제 그런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언약인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5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거의 이 5절은 결정적인 그러한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배하는 것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돌아오리라의 그 우리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개역개정에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주어를 우리가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삭을 가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이삭을 드릴 때에 제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또 여전히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여기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에 대답이 8절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 이 8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 아마 준비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결국 그 시험에서 이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2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마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야 양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양이 있을 줄로 알고 눈을 들어서 보니 그 숯불에 양이 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 서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기계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 관계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 사건 전체를 한 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세세한 심리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가 머뭇거리다가 드릴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극적으로 결단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우리도 결심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 본문에 그런 증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 3일 길을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하는 것은 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3일 동안 간 것은 하나님이 그 산에 가라고 지시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그가 결단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좀 본문의 의도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이 시험이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싱겁게 통과되고 말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순종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드렸던 그 제물을 기뻐하셨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을 기뻐하신다면 성경에 계속해서 바치라, 드리라, 가져오라 이런 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때로는 가져오지 말라, 안 받겠다. 가져와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도 받지 않겠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가져와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보이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마음도 없고 그저 재물만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1장 17절처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인데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그저 재물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릴까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못 바쳐서 부끄럽다의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을 10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100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죠. 어느 교회에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께 밥이나 사주고 무슨 벤츠 승용차 목사님께서 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목사님은 그런 교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제 따지더라고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책을 읽고 왔는데 옥성호 형제라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합신해서 우리 박 목사님의 지도로 논문을 THM 논문을 쓸 때 그때 많이 생각했던 그 미국식 복음주의의 문제점 그것을 이 친구도 지적하고 있구나. 내가 했던 고민을 이 친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박 목사님 찾아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영웅시하고 있는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혹은 빌 하이빌스,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리그 워렌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얼마나 교인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세속적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어떤 심리적 접근들을 하는지 잘 파헤쳐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저처럼 유학을 하고 있는 이 유학생들은 이런 교회에 한번 가가지고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CNN의 토크쇼의 그 진행자인 유명한 레리 킹이 이분들이 그 토크쇼에 나오면 그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을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를 이 레리 킹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고 리크 원엔이라든지 빌 하이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곳에 몰려가는 이유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모인다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한국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기도 하고 웃기도 잘하고 뭐 우리보다 좋은 점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신학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에 같은 지역에 제가 목회했던 그 같은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가 오셨냐면 전도왕 무슨 그 진돗개 전도왕 이런 분이 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지 1년도 안 돼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그분. 근데 그분 앞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 다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무릎 꿇고 조아리고 강의 들으면서 그동안 전도 못했던 거 회개하고 무슨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강사가 얼마나 당당하든지 왜?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으니까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그분의 삶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전도 많이 하자, 빈자리 채우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게 항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독교의 더 많은 풍성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도 결국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성품적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보다는 봉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의 가정과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죠. 저는 유학생활을 2년 6개월을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유학생활이 힘들어지니까요, 사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넓은 세계 보러 가겠다고 갔는데 마음은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넉넉해지지 못하고 너그러움이 없어지고 자꾸 화를 내고 늘 그러면서도 늘 절망합니다. 또 싸우고 하도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아서 한번 야 우리 한번 여행을 하자. 우리가 너무 공부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가 없었나 보다. 우리 여행을 하자. 여행하면서 많이 대화하자.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또 싸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성품 때문에 늘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절망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졌다면 누구의 쪽이 더 팔리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졌네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물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더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결론이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결심했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또 싸울 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또 나가면 나는 또 그럴 거야.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나는 늘 바보짓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바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들어가서 또 깨닫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원수는 그냥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직장 동료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아직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우선 보면 인상 안 쓰고 우선 씩 웃어주고 이것부터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당장 내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기고 환호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겼어. 이번에 승리했어.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고 또 진 것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한 절망은 있을지언정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못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늘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지언정 우리 인생의 실패는 결코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